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반격 작전에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오늘 우크라이나 TS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누구도 우리에게 시한을 제시할 수 없고 시간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닐로 서기는 시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전투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우리 군이 탈환한 영토에 매몰돼 있는 지뢰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서방국 언론들은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식량 불안을 악화시켜 자국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의존을 높이려 한다고 유럽연합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달 31일 개도국들과 주 20개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 서한에서 개도국들의 저렴한 가격에 곡물을 제공하겠다는 러시아의 의도는 이들 나라의 경제적 의존과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악화시켜 새로운 의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 복귀하고 우크라이나의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전 세계가 곡물 공급 차질과 높은 가격에 직면한 가운데 러시아는 취약국에 접근해 할인된 가격에 곡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에게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곡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과 몽골이 양국 간 민간 항공기의 자유로운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롭상남 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회담을 갖고 관련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항공 자유화 협정이 발효되면 항공편 개설이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인들은 인도태평양의 미래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되며 번영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역내 촉진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과 관련해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항은 2024년 2분기에 시작될 계획이며 이는 무역과 관광, 비즈니스 및 투자를 촉진할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또 해리스 부통령과 희토류와 구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며 미국과 해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등 첨단 기기의 필수 소재로 몽골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국 1위인 중국 다음으로 많은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9일 카자흐스탄에서 개막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100여 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오늘 복수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참가가 확정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첫 국제대회 참가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6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니제르 주재 미국 대사관 일부 직원과 가족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니제르 상황을 고려해 대사관 내 긴급하지 않은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귀국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제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일상 업무를 중단했고 니제르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핵심 직원들은 대사관에 남으며 귀국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은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무단 월북 미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t was my understanding, and I will mostly defer to the Pentagon on this.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당사국들이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고 평북과 함경 북부 지역은 저녁까지 가끔 소나기, 평북과 함경 북부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6도 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에선 비가 내리겠고 글피 일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연락해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화 통화가 군 통신선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국방부의 견해에 따르겠지만 내가 이해하기론 지난 48시간 내 비무장지대 내 유엔사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답했습니다.
It was my understanding, and I will mostly defer to the Pentagon on this, this was through a military channel. Is that it was a call?
이어 실질적인 전화 통화는 아니었고 앞선 유엔사의 연락에 대한 확인 전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의 접촉에는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연락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즉답 대신 연락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Only that it wasn't substantive, and so because it wasn't substantive, we certainly don't see it as progress.
그러면서 실질적이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진전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사령부 측의 소통에 응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발표할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은 지난달 24일 킹 이병과 관련해 휴전 협상하에 확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인 25일 내가 이해하는 건 북한이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 응답으로 간주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을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를 중단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encourage North Korea to stop its continued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명히 밝혀왔듯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와 의미 있는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선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회의 개막을 맞아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NPT가 왜 필수 불가결하며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남아있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핵 사용에 대한 위협적인 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NPT 당사국들이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국제 비확산 노력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주은정 기자입니다.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가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속개 된 가운데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북한의 일방적인 NPT 탈퇴를 비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마드 알카비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NPT 탈퇴와 같은 도전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약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UAE calls on DPRK to adhere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frain from actions that escalate tensions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알카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은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과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과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인 칠레도 북한의 NPT 탈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nounce any nuclear activity that does not pursue peaceful purposes and to swiftly
오스트리아 주재 칠레 대사관의 르나토 고메즈 오포토 1등 서기관은 북한이 비평화적 핵활동을 포기하고 비핵 보유국으로서 NPT에 조기에 복귀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미의 파라과이는 북한이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안 프란시스코 파체티 오스트리아 주재 파라과이 대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IAEA의 북한 복귀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회담에 다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fervently urge the DPRK to resume negotiations with the goal of reaching an agreement.
파체티 대사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의 안나 마팔다 데 올리베이라 디아즈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newed efforts must be pursued also to urge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with all relevant parties.
디아즈 대표는 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노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PT 준비위원회 3일째 토의에서는 비정부기구들도 국제 핵확산과 군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호주의 핵 군축을 위한 사람들의 존 한람 국장은 러시아와 북한 등의 핵 사용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한람 국장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반복적으로 명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ther governments have, by their nuclear postures and use policies, contributed to nuclear risk to be sure.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도 핵 태세와 핵 사용 정책으로 핵 위험을 높였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간 쌍방 핵 공격 위험과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의 리치장 사무총장은 한반도 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 탓을 했습니다. 리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반응하지 않고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침착과 자제를 발휘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영내 위협 증가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7일 중국 외교부의 관련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현재까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신 북한의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는 부대 행사로 한국과 프랑스 외교부가 주최한 북핵 문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데 공감하면서 NPT 당사국들의 북핵 대응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윤종관 한국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과 테무라즈 고제스타니 프랑스 외무부 핵군축 비확산 과장, 존 리핑웰 국제원자력기구 IAEA 북한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울러 이번 회의 기간 중 프랑스,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준비회의는 개막 이후 사흘간 일반 토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의 기조 연설이 진행됐으며 2일부터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또 준비회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채택합니다.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해 8월 4주간 진행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당시 채택되지 못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에는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종 선언문 채택을 위해서는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지난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위기를 다룬 부분을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문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우 한국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절대로 축구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임기 막판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현재 기술적으로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는 시기상조란 비판이 함께 제기됐었습니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한국 국민에 가하는 인권 문제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킬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국들이 국방협력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음을 북한과 중국에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로 인한 국내 정치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워싱턴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believe Washington thinks that there is a opportunity because both leaders in both Korea and Japa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3국 정상이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약속했으며 특히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 아래에서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한일 관계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안보 협력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미국의 역내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미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역내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과 안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3국 모두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제프리 호농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20, 30년 전에 미국이 아니다라면서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an't do it alone. It's not the United States of, you know, 20, 30 years ago.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군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역내 적국들은 오늘날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억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역내 동맹국 파트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호농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기꺼이 협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역사적 기회라면서 워싱턴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가 왔을 때 가능한 많은 것을 이루려 한다고 호농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관건은 한일 안보 협력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느냐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과 일본은 5년 만에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하며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종료를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절차도 지난 3월 완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3국 연합훈련의 정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 미국은 미한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공격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일 안보협의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관련 질문을 받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상호 노력과 관련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두 나라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사시 안보협의 의무화는 동맹 간 이뤄집니다. 집단 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경우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어느 시점에선 3국 동맹을 바라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해야 할 이웃 국가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점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역사 문제로 인한 한국 내 반발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한일 안보 동맹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한일 동맹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대응도 우려스러운 요소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공격과 같은 중요한 안보 우발 상황과 잠재적 대응책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성명은 좋은 국가안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엄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도 3국 간 공식적인 공동안보 합의와 같은 수준의 결과물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방향을 선호하고 공동 안보 합의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도 현재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공동 성명 등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를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간측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일 안보 동맹을 바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밀어붙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일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당분간은 협력적인 전쟁 계획보다는 정보 공유와 조정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호농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식적인 동맹 조약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미한일 안보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Things like GSOMIA, data sharing, but also pushing forward with new venues for them to discuss mutual concerns.
지금까지 주로 임시방편 성격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데이터 공유 등을 제도화하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우려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구축함으로써 미한일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옥 연구원은 그러면서 안보 문제에 특화한 연례 정상회의, 미한일 간 외교안보 2 플러스 2 회의를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간 오커스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코드 등과 비슷한 미한일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3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한일 안보 협력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협력과 통합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이것이 향후 리더십 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안보 관계를 잠재적으로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북한과 밀착 중인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탈북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인권 문제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돼 탈북 의혹이 제기된 북한 고려항공 소속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은 이후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북한 측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을 찾기 위해 뿌려진 실종자 전단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북한 식당 고려관의 지배인 김모 씨와 아들 박모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식당 부지배인이 망명을 시도했다 붙잡힌 사건에 연루돼 북한 영사관에 연금돼 있다가 탈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달 자신의 북한 전문 유튜브 채널인 대동강TV에서 이들 모자가 연금돼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감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을 중앙수사기관인 연방수사위원회 지휘 아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관할하는 연해주 지부가 형사사건으로 다뤘습니다. 조 박사는 러시아 중앙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난민 추정이 가능한 이들 모자에 대한 조사를 형사사건으로 다룬 것은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탈출한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 실종 신고를 하는데 러시아 당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추정인 겁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 모자는 탈북을 시도했고 북한 측이 러시아에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신고를 한 정황으로 추정이 되고 러시아는 이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북한에 넘긴 정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러 간의 탈북 방지에 대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조 박사는 최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북러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중국보다 양호했던 러시아 탈북 여건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에선 강화된 반간첩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과 이들의 탈북을 돕고 있는 활동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해 기밀정보 유출은 물론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국가안보와 국익저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해당 법이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 탈북활동 위축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출활동하는 선교사라든가 탈북민 대상하는 선교사들한테는 일반 선교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니까 그걸 간첩으로 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위협적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시키는 그래서 제가 한 분은 그걸 포기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탈북민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중국 지린성의 한 탈북 여성이 지난달 중국 공안에 잡혀가 겪은 일들을 전했습니다.
공안이 사람마다 특별한 동작 패턴이 있나 봐요. 그거를 영상으로 찍고 그다음에 홍채 인식하고 손바닥하고 발바닥 지문까지 다 스캔하고 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탈북자들이 도망다닐 때 이렇게 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감시망 촘촘히 해서 이 사람이 탈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람하고 움직이던 사람은 다 잡히는 거죠.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측 수용시설에 감금돼 있던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된 이한별 소장은 중국 공안이 올해 초 칭다오 등 중국 남방 지역에서 대규모 탈북민 단속을 벌여 500명 정도를 붙잡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규모가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한 바 있고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6월 초 600명에서 2,000명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중국 내 탈북민 감금시설이 부족해 베이징 주재 대사관 화장실과 베란다까지 창살을 설치해 감옥으로 만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9월 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 이후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러 당국과 탈북민 단속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국경 개방과 함께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내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당사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호소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2일 VOA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당시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좀 더 그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물론 그 당시는 북한이 그 억지 주장에 의해서 본인들의 요구대로 우리는 보내준다 했다 하지만은 80명이 넘어와서 증언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거기 남한 사람들은 강제로 억류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게나마 북한의 그런 유엔이나 뭐 국제사회가 좀 북한의 그런 억지 주장을 좀 아까시피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올해 95살인 유 씨는 북한에 이제 국군포로 생존자는 고령으로 인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 당시 포로 교환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라도 바로잡아서 그들의 명예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 6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체결 전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희망자들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했지만 북한은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관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한국통일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미한일 정상회의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권고를 해서 미국 국무부가 전에는 일본만 했잖아요. 일본 납치 부분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납치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공동으로 좀 넣어달라.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근거 중에 하나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상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북한에 납치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후 납북 피해자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517명에 달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테러를 설명하면서 한국인 납북자를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일부가 납북자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일본 정부처럼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환기 차원에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뿐 아니라 그의 남편이 메구미처럼 10대 때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가 있듯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우리 학생 김영남이다.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얘기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금방 알아듣죠. 전 세계가 그건 금방 알지. 어린 소녀 소년 학생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197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된 메구미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메구미와 결혼한 김영남은 1978년 전북 군산기계공고 1학년생으로 수학여행 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역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김 씨와 메구미의 결혼 사실과 딸 김혜경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최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이 부부의 납치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면 환기효과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큰형 김정삼 씨는 세 나라 정상이 억류자 석방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야 북한 지도자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서 또 대통령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제 그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제는 그냥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석방을 향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로 나타나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김 씨는 동생 김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이제 10년이 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동생을 조속히 석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혀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얀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6.25 국군포로 가족회,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영국의 징검다리 등 3개국 12개 시민사회단체와 김정삼 씨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소환을 통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언급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선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소환을 주도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뭐 일본인 납북, 뭐 한국인 납북 따로 없다. 이거는 국제 공동의 대처 과제다. 그것까지 끌어올린 게 프놈펜 정상회담의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공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 어떤 액션이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취지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에 그 내용을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단체들은 서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이번 3국 정상회의와 다른 국제회의의 의제,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피해자 송환과 책임규명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윤 대통령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자 간의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이 이끄는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31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춘 회담을 했습니다. 세입위원회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표단에는 공화당의 그레그 머피, 미셸 스틸 의원과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모건 맥가비 의원 등 총 8명이 초당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 정책과 대외무역협정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세이비는 스미스 위원장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협정인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양국 간 통상도전을 다루는 방언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합법적 무역협정 체결은 반드시 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협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세이비는 전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한 소득 산입 교환 규칙과 관련해 외국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미국 영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조세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세이비는 전했습니다. UTPR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합의로 추진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의 최저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액을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 기업에 대해 외국이 과세하는 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세이비는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IPF 협상과 관련해 미한 간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무역 정책에는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과 지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욱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새 흡연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성인의 흡연율이 한국보다 5%가 낮은 14%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남성 대부분이 흡연자라며 이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발표한 2023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한국보다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 흡연율은 2022년 기준 14%로 19%를 기록한 한국보다 5%포인트가 낮았습니다. 미국은 14%, 일본은 1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남북한 성인의 흡연율은 2년 전 같은 보고서에서 각각 1%포인트씩 감소한 것입니다. 북한은 또 공공장소 금연조치 이행과 관련한 평가에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건시설 10점, 대학 10점, 또 대학을 제외한 교육시설 10점 등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은 대중교통시설 내 금연과 관련해 육해공 모든 시설에서 금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담배 규제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최상의 달성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금연구역 내 금연 표시 의무화와 벌금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북한 관련 통계 근거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DOE의 설명 요청에 이일 현재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를 이유로 3년 8개월째 국경을 봉쇄하면서 유엔기구들의 방북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통계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전염병 대응의사로 활동하다 탈북해 한국에서 다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최정훈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2일 BOA에 WHO의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당하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뭐 지금도 코로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북한 당국이 이제 갖다 준 자료나 가는 걸 갖다 주는 걸 그냥 그 WHO 보고한 걸 다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 여성들 후면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낮아요. 하지만은 남성들은 남한에 비해서 후면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북한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거의 다 피운다는 소리예요.
최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금연법을 만들고 관영 매체를 통해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도자가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정치적 쇼일 뿐 북한 남성과 담배는 일상에서 분리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탈북민들도 VOA에 북한 남성은 딱히 유흥시설이나 인생을 즐길 수단이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담배로 풀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는 북한에서 기호식품이 아닌 북한 남성의 필수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WHO는 지난 2019년 발표한 같은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 매일 흡연하는 성인 비율은 13%, 2021년 보고서에선 2019년 기준 15%, 올해 보고서는 다시 1%포인트 내려간 14%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꾸준한 금연 캠페인과 높은 세금 등으로 흡연 비율은 계속 하강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흡연율은 2010년 27.5%, 2015년 22.5%, 2020년은 20.6%, 2021년은 19.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9월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엔 큰 지장이 없지만 일각에선 북한 인권운동의 동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루비오 원실 관계자는 VOA에 지난달 17일 상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1년 가까이 처리에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해 의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루비오 원실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를 오후 6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뒤 재승인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가운데 의회에선 이 법을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지난해부터 추진됐습니다. 상원에선 루비오 의원이,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지난해 재승인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선 외교위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고 하원에선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 됐습니다. 루비오 의원과 김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 초인 지난 3월과 5월 각각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첫 번째 관문인 소관상임위에서조차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 표결 시점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바로 표결에 올려지기를 희망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I hope that we can mark it up right away, but at this point I'm not.
김 의원은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명과 공동 발의자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를 VOA에 의회의 재승인 법안 처리 지연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점이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의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난민 문제와 인도주의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라며 정치적으로 정당화된 규제 속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의견은 없다고 본다며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간단한 안건조차 처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re was no question about the substance of the issue. It's just the difficulty of getting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금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며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부 전체 예산을 통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이 만료돼도 관련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의회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은 상징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의 동력을 상실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들이 의회 내 정치적 분열 때문에 진전되지 않는 건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의회 내 이런 모습은 상징적으로는 북한인권운동을 해치고 동력을 일부 상실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증진을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평양과 주변 지역의 밤이 2년 전에 비해 다소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암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과 큰 대조를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북한을 촬영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에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유독 밝게 빛나는 한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좌표상으로 이 지점은 평양 중심부, 특히 이날은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즉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열린 터라 김일성 광장에서 평소보다 많은 빛이 관측됐습니다. 나사는 지난 2021년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 전체의 야간 위성사진을 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BOA가 2021년 이후 촬영된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양은 과거보다 밝은 면적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평양 시내 약 140제곱킬로미터 정도에서만 빛을 냈지만 지난 1년 사이 평양 북부의 룡성구역으로 밝은 지대가 넓혀지면서 현재는 그 면적이 약 170제곱킬로미터가 됐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등은 룡성구역 내 화성지구에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평양의 밝은 면적이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은 암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과 함흥, 안주, 개성 등 일부 도시도 빛을 내긴 했지만 그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빛의 색깔도 밝은 하얀색이 아닌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오히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나오는 빛의 면적이 더 넓고 밝을 정도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5.5km의 해안가에 크고 작은 건물 10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지만 밤에 조금의 빛도 내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북한 전체 면적에서 밤에 빛을 낼 수 있는 곳이 평양 중심부, 즉 1%가 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물론 나라 곳곳이 밝은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밝게 빛나는 한국과 어두운 북한을 나타내는 야간 위성사진을 촬영해 공개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은 점점 밝은 면적이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 촬영된 위성사진과 비교해도 한국의 밝은 면적이 눈에 띄게 늘어난 사실이 확인됩니다. 북한은 평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반도 위성사진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수십 년째 저소득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을 비교해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남북 분단의 상징 지점인 도라산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설명하며 이 위성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When satellites take pictures of the Korean Peninsula at night, the south is awashed in light. The north is almost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한국은 밝은 불빛으로 눈이 부시지만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에서 하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위성 사진을 인용했습니다.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dazzling light in the south.
이어 우리는 빛과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원한다며 우리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에만 이 같은 밝은 길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8년 8월 3일 세계 최초의 원자력 미국 잠수함 USS 노틸러스 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북극점을 바다 밑으로 통과합니다. 노틸러스 호는 8월 1일 알래스카 베르곳에서 잠항을 시작해 이틀 만에 북극점을 지났고 4일 그린란드 북동쪽의 대서양 위로 떠올랐습니다. 2,945km의 거리를 평균 20노트로 잠항한 노틸러스 호는 총 96시간 동안 잠수한 채 북극해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노틸러스 호는 4년 전인 1954년 수시로 부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기존의 잠수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된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노틸러스 호의 성공은 핵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이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이 완성됐습니다. 이전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노틸러스 호는 우라늄을 연료로 썼습니다. 2008년 8월 3일 러시아의 소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심장마비로 89세 생을 마감합니다. 공산정권 치하의 구소련과 반체제 인물로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된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는 러시아에서는 출판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비밀리에 번역본이 만들어져 해외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이 책은 옛 소련 수용소의 잔혹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솔제니친이 직접 겪었던 수용소 생활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용소 군도 제1부와 2부는 1967년에 이미 완성됐으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출판을 미루다가 원고 일부가 KGB에 발각돼 솔제니친은 집필을 중단하고 남은 원고를 밀 반출시켰고 그 원고들이 1973년 프랑스의 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데 성공합니다. 3부와 4부는 1974년, 5부에서 7부는 1976년 발표됩니다.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돼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록 문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1945년에 포병 대위로 근무할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스탈린을 비판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그 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8년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당시의 경험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로 1974년 소련에서 추방돼 94년까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옛 소련의 붕괴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2008년 8월 3일 세상을 떠납니다.